오늘 자세히 살펴볼 사설은 The Australian지의 UN 재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필요라는 제아의 사설입니다.
The Australian지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UN이 결의안 채택 외의 필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차기 UN 사무총장은 강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보유한 인물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엔은 지난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올해로 끝남에 따라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유엔 사무총장 후임 선출을 위한 공개 인선 절차는 글로벌 위기를 대처할 더욱 적절하고 역량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유엔이 후보자들을 우선 검증할 수 있는 드문 기회다. 10년 임기 동안 만족할 만하지만 영감을 주지 못한 한국의 반기문 사무총장의 리더십은 유엔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역량 있는 후임자의 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시리아 내전과 동부 우크라이나 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유엔은 더 많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리더십 하에서 유엔은 대체로 행동이 결여되어 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실상 밀실회의를 거쳐 사무총장을 뽑았던 관행을 끝내고 유엔 창립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결단력 있고 국제적 사안에 더욱 실질적 조치를 취할 노하우가 있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는 이런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 193개 회원국과 30개의 별도 기구, 기금 및 계획으로 구성된 유엔을 이끌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4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 총 8명이 인터뷰에 참가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안보리가 실제 투표를 할 것으로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후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미국과 영국이 후임 유엔 사무총장에 여성을 등용하길 바라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 총리를 지낸 헬렌 클락 유엔 개발 계획 총재가 유력 후보자로 전 에봇 정부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유력 후보는 불가리아의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른 후보자에는 전 포르투갈 총리, 전 슬로베니아 대통령, 전 몬테네그로 총리가 포함돼 있다. 유엔 사무총장 선출에 여전히 안보리가 키를 쥐고 있어 이들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사무총장이 선출될 보장은 없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의 경우처럼 가장 온건 성향을 가진 후보가 선출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강하고 혁신적인 리더십 제공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유엔이 후임자를 이들 8명으로 제안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같은 잠재적 와일드카드가 출연할 수 있을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유엔 결의안 통과 외에 필요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한 것은 변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이번에 최고의 리더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남아있는 희망마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캔버라 타임즈는 중국이 텀블 총리에게 교묘한 수를 쓰다라는 제아의 사설을 실어 분석해보겠습니다. 말콤 텀블 연방 총리는 지난주 대규모 경협 사절단을 이끌고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이 말콤 텀블 연방 총리의 베이징 도착을 알리는 기사에서 이 호주가 남중국해 이슈에 더 간섭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경제협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중국사회과학원의 한펑 국립국제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남중국해 이슈와 관련해 이 미국이 동맹국의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호주가 중국과의 경제 이익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데 확신한다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호주 지도자들의 정치적 현명함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가 호주, 뉴질랜드, 미국 간 상호 방위 조약인 엔저스를 유지하길 원하는 동시에 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극대화하길 원하고 있어 이 정치인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방어하는 전략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미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 해군을 확대하는 중국의 행보를 견제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동조하는 호주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의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호주가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상당히 거슬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캔버라 타임즈는 남중국해에 대한 호주의 입장에 더 큰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호주가 무역 및 시장 진입과 같은 이슈에서 중국을 수용하고 따르며 이 비위를 맞추는 것의 위험성을 제기하는데요. 실제로 호주를 단지 너무나 순진한 국가로 보이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캔버라 타임즈는 그 한 예로 중국의 저가 철강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철강 업체의 어려움을 들었는데요. 이 호주 업체 아리움은 이번 달 사실상 파산인 이 자발적 법정 관리를 선언해 호주 일자리 수천 개가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에 호주가 더욱 강력한 반덤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자유당 연립은 중국에 대한 철광석 수출을 위험에 빠뜨리고 호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에 캔버라 타임즈는 이 중국의 순종과 복종의 자세를 보여 중국의 원자재 수출 우선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믿는 정치인들은 순진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캔버라 타임즈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호주의 경제 이익에 부합하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의 순종함으로써 국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발상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호주가 중국에 대한 더 강경하고 실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논지다.
이번에는 The Australian지의 학교 다양성 프로그램에서 성적 대상화되는 아이들이라는 사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의 성적 대상화는 이 가정폭력 방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디 오스트레일리안즈는 다니엘 앤드루스 빅토리아 주정부가 이 세이프 스쿨즈 프로그램 외에 이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고 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교육 자료에 학생을 노출시키는 또 다른 학교 프로그램을 재정 지원하기로 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앤드루스 빅토리아 주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존중하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2,18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The Australian지는 존중하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에는 성 파트너를 찾는 개인 광고 작성, 성적 취향에 대한 노골적인 토의, 성전환 및 성별 고정관념 해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질타했는데요. 학생들은 동성애 커플을 인정하는 일환으로 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대신 성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도받게 됩니다. 앤드루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The Australian지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학생의 산술 능력은 19번째, 읽고 쓰는 능력은 14번째이자 이 학생의 최소 3분의 1이 숙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 개발에 주력하는 반면 호주는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디오슬렌즈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Building Respectful Relationships Program, 즉 존중하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연령에 적합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성적 다양성과 사회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에게 부적합한 교육 내용이 교과 과정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논지다.
자유당의 존 알렉산더 의원은 지난주 호주 동남부 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 건설을 통해 호주 동부 해안가로의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부각한 바 있습니다. DAG는 이에 고속철 건설을 적극 지지하는 사설을 게재했는데요. DAG의 사설, 고속철로 국가를 부흥시켜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와 지역사회가 원활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 텀블 정부와 다른 정당들 역시 고속철 건설에 초당적 지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호주에서는 1960년대 이래로 이 고속철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가 사장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있어왔습니다. DAG는 멜번, 시드니, 브리즈번을 잇는 고속철 건설의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조사되어 왔지만 이를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정치적 의지라고 지적합니다. DAG는 2013년 줄리아 길라드 정부 하에서 이 동부 해안을 따라 줄을 연결하는 고속철 건설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맡은 자문기관이 내린 결론은 고속철 건설이 실현 가능하며 경제적 측면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DAG는 이 고속철 건설이 더 시급한 이슈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을 차치해야 한다면서 여야, 녹색당, 산업계, 노조, 그리고 투자자들이 고속철이 가져오는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고속철 건설에 따른 부정적 결과들,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 및 부동산 투기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DAG는 지방을 포함해 호주가 지금부터 수십 년에 걸쳐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속철 건설이 인프라 개발 목록의 최우선 사항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설은 캔버라 타임즈의 노숙자 문제 해결이 안건에 포함돼야 라는 제아의 사설입니다. 호주에서 두 번째로 노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오스트레일리안 캐피털 테리토리, 즉 ACT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전국 청년 홈리스 대책의 날이었는데요. 캔버라 타임즈는 ACT 거리에서 노숙하는 이들의 4분의 1가량은 24세 미만으로 이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캔버라의 생활비와 평균 소득은 다른 주들에 비해 높습니다. 그리고 평균 주당 임차료가 전국적으로 세 번째로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주택 중간 가격이 가장 낮은 이른바 엔트리 포인트, 즉 진입점 역시 호주 평균가보다 높아 캔버라의 젊은이들이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DAG는 높은 임차료와 주택가와 더불어 가정폭력, 이혼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부합돼 이 청소년들이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는데요. 지난주 ACT 사회복지위원회와 ACT 쉘터는 이 주택 문제가 ACT 총선의 핵심 이슈가 돼야 한다는 My Vote for Housing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이 캠페인은 ACT 정부 내 각 부처가 예산의 1%를 주택 위기를 완화하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산에 큰 변화는 없지만 주택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캔버라 타임즈는 ACT의 중간대 주택의 임대료가 다른 주에 비해 높고 가정폭력 등의 요인이 결부돼 젊은이들이 노숙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는 10월 ACT 총선의 중심 이슈 가운데 하나가 노숙자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